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그리스 해상에서 전복돼 3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는 14일 파르마코니시 섬 인근 해상에서 전날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로 지금까지 34명이 숨지고 배 안팎에서 100여 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기와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신원이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관리는 터키 인신매매업자에 의해 자행된 또 다른 참사라며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유럽 난민 사태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책임 분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회담을 갖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헝가리 당국이 국경을 무단 통과하는 난민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헝가리는 난민들의 무단 월경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울타리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등 동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이 난민들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러나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을 꺼리는 것에 점차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난민들은 최종 정착지로 독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난민들의 경우 걸어서라도 독일에 가겠다며 여러 국가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토니 에밧 호주 총리가 14일 실시된 당대표 선거에서 말콤 턴블 통신장관에게 패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호주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는 자유당은 이날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턴블 장관이 54대 44로 에벗 총리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벗 총리의 강력한 당내 경쟁자로 꼽혀온 턴블 장관은 이날 통신 장관직을 사임하고 당대표 선출 투표를 전격 요구했습니다. 턴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만일 에벗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연립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3년 9월 총리직에 오른 에버 총리는 집권 2년간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잦은 실수로 신임을 잃었으며 최근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턴블 장관은 강경 보수 성향의 에버 총리와는 달리 온건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지난해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투자된 중국의 자산 규모는 9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2년 3억 8,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투자액은 2010년 33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다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의 민간경제단체인 로디움 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4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최근 1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면서도 아직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4일 올해 최대 규모의 군사연습인 중앙 2015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훈련에 육해 공군 병력 9만 5천 명이 동원됐다며 올해 실시되는 훈련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은 20척의 군함과 170대의 군 항공기들이 동원돼 러시아 볼가강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중앙군사지구 20개 지역에서 폭넓게 실시됩니다. 중앙 2015 훈련에는 또 일부 옛 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러시아 주도집단 안보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참여합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의 한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 명을 탈출시켰습니다. 아프간 동부 가즈니주 정부 당국자는 14일 탈레반이 자살폭탄 차량으로 먼저 공격한 뒤 반군 요원들을 교도소로 침투시켰다며 공격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양측 간 전투 과정에서 경비원 7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반군 요원 5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자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발사하면 강력한 국제 제재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엔이 승인한 국제 제재에 중국이 보다 확실하게 참여할.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50명을 선정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유엔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하루 250g의 식량을 주민들에게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PDS distributed in July and August they were well below the average.
한국 내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 학교들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 think we used to have a lot of best.
아 저는 원래 수줍음이 많아요. 자신감도.
화요일 인원을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는 2m까지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자가 어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가 한층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북한이 14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당 중앙에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금년이 그 당 창건 70주년이거든요. 따라서 북쪽에서도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해서 김정은이 자신의 그 권위를 높여야 되고 10월 10일에 하면 좋겠는데 거리에 딱 맞춰서 하게 되려는지 그 기후도 좀 뭐 기상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아마 자연 그 기상 조건 같은 걸 맞춰 가지고 발사할 날짜를 정하겠죠.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지구 관측 등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인공위성의 무게가 이를테면 1톤 정도 된다면 그것은 핵탄두를 모사한 어떤 그 인공위성이 될 테고요. 바로 이제 핵탄두를 이고 일단 로켓이 우주 밖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 화해 분위기가 깨지는 것은 물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 남북군사회담에 참여했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의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도발은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8.25 합의 참망에 따라서 그것을 재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값비싼 정치적 외교적 대가를 치를 공산이 큽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개입해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냉랭한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해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 그리고 기업과 개인에 대해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250명을 선정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4일 컴퓨터로 추첨한 1차 후보자 500명에 대해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일반 이산가족 200명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들 25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 확인 의뢰서를 15일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으로부터 20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 확인 의뢰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북한은 전달받은 이산가족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5일 결과 회보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어 이들의 건강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한 뒤 남북 각각 100명씩의 최종 명단을 오는 8일에 교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에 합의하는 등 모처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대북 전단이 남북 관계를 좌우할 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 고위급 접촉에서의 8.15 합의 이후 서울 평양 간에는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다음 달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이덕행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수석 대표입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하기로 하고 거동이 불평한 상봉자에 한해서는 한 분이나 두 분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에서도 8.15 합의 이행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갖고 가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박봉주 내각 총리도 옹결회가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 걸음만 삐끗하면 언제라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뭐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이고 일종의 뭐 도박이 진행되는 중이다. 표면적으로는 여러 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이후 10월 10일 이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산가족은 과연 혈육을 만나서 회포를 풀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남북관계를 좌우할 양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탈북자 단체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1일 기에 수십만 장의 전단을 날려보낼 계획입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의 박상학 대표입니다.
보통 보내면 뭐 작게 보내면 20, 30만 장이고요. 많이 보내면 50만 장 정도 보내니까 10월 10일 전단은 이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또 보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대북 전단을 날릴 경우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빌미로 남북관계를 파탄낼 소지가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이 대북 비라가 상당히 변수인데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일종의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자 어떻게든 이걸 막아달라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민간단체의 어떤 표현의 자유 뭐 이런 차원에서 이걸 물리적으로 막을 길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과연 10월 10일 이후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 탈북자 단체는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전단 120만 장이 담긴 20여 개의 풍선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이 풍선을 겨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대응해 한국군이 기관총을 발사해 긴장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대북 전단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입니다. 북한은 이미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따르면 2012년에 발사된 은하 3호보다 더 큰 로켓을 쏠 수 있는 발사대 증축 작업을 이미 끝냈고 최근에는 로켓 엔진 연소 실험을 마쳤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월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 종합지휘소를 방문해 로켓 발사를 강행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에는 적대 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 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북한에서 로켓 개발을 담당하는 우주개발국 백창호 과학연구개발 부소장도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형 인공위성을 개발 중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로켓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지구관측위성이 완성되면 발사에 앞서서 해당 국제기구들하고 그리고 유관국가들의 발사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기사 선생님도 그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현재 남북 간 화해 분위기는 곧바로 깨질 공산이 큽니다. 또 고위급 접촉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던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의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도발은 비정상적인 사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8.25 합의 탐망에 따라서 그것을 재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 분계선 일대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값비싼 정치적 외교적 대가를 치를 공산이 큽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가 자동적으로 개입해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냉랭한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그 국제적으로 유엔이 승인한 국제 제재에 중국이 보다 확실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10월에 장거리 로켓 대신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고 그냥 중단거리 정도 안보리 추가 제재 같은 거는 회피하면서 나름대로 김정은의 그 입지를 높이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같지 않아서 자기 판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지요.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해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과 개인에 대해 강력한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주민들에게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권장량의 절반 이하 수준일 뿐 아니라 과거 배급량에 비해서도 21% 줄어든 규모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8월과 9월 주민 한 명당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식량 배급량을 250g으로 줄인 이후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배급량은 북한 당국의 목표로 하는 573g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4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11일 VOA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며 이는 지난 3년간 북한의 8월과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 21% 감소한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PDS distributed in July and August they were well below the average.
배급량 감축은 가뭄으로 이무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코슬렛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올해 밀과 보리 수확량은 전년도에 비해 32% 감소한 36,083톤에 그쳤습니다. 감자 수확량도 232,889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이무작 농사가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수확 전까지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올해 가뭄에 이어 홍수로 식량 사정이 지난해에 비해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지난 8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홍수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았다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urrently exploring possibility to get additional funds and to provide agricultural input.
농업 생산 체제 복구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황 조사를 위한 공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We had a meeting with the government around 2 weeks ago. They have not requested. No, they have not.
코슬렛 담당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당국이 자체적으로 수확량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황 조사를 위한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와 함께 매년 한두 차례 실사단을 파견해 작황과 식량 상황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과 2006년, 2007년, 2009년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진행됐지만 지난해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4년 만에 처음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탄핵했습니다. 합참의장엔 한국군 사상 처음으로 3군 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육군대장이 내정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순진 육군대장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육군 3사 출신 대장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건 한국군 역사상 처음입니다. 현재 제2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는 이순진 대장의 내정은 현재 최윤희 합참의장이 해군총장 출신으로 최초로 합참의장을 맡은 이후 두 번째 눈에 띄는 인사로 꼽힙니다. 한국군은 육사, 공사, 해사 등 3군 사관학교와 3사, ROTC, 학사 출신 등으로 장교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간 육군 사관학교 출신 대장의 전유물이었던 합참의장에 해사 출신에 이어 3사 출신을 발탁한 건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한국군의 안정성에 바탕을 둔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이순진 내정자는 군 인사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로 강골이란 평가를 받았으며 합동작전과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또 부하 장병들과의 소통이 자유롭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뚝심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육군 총장은 장준규 현 1군 사령관, 공군 총장인 정경두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김현집 현 3군 사령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출신과 무관하게 품성과 지위 역량 등을 고려해 최적의 인물을 선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황규 한국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14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군 통수권자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통수 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성, 전문성, 리더십과 우리 국가안보와 군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능력, 품성, 지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직책별 최적임자를 엄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은 제1군 사령관으로, 엄기학 합참작전본부장은 제3군 사령관, 박찬주 육군참모차장은 제2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군 사령관으로 발탁된 김영식 항공작전사령관은 군생활 대부분을 일반전초 부대에서 수행한 최전방 야전 전문가로 꼽힙니다. 또 박찬주 육군참모차장은 기갑여단 출신으로, 기갑여단 출신이 야전군 사령관으로 나가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군당국은 오는 10월 중 후속 장성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금강산 일대의 소나무들이 말라가는 증상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병충해 방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7월 금강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말라가고 있다며 한국 측에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림 전문가들이 2박 3일간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현지에서 산림 병충해 피해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북한 측에서 금강산 소나무들에 대한 이상 상태를 공동으로 조사하자라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조사에 호응을 하고 또 이 금강산 소나무가 남북이 공동으로 보존해야 될 민족 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
조사 결과 금강산 일대 소나무의 이상 증상 원인은 전나무잎 응해와 솔잎 혹파리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산림청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지난해 겨울과 올 상반기 북한의 고온현상과 가뭄으로 전나무잎 응해가 많이 발생해 금강산 내 소나무잎의 변색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전나무잎 응해의 피해가 심각한 800헥타르에 대한 방제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인 5월 하순부터 6월 사이에는 솔잎 혹파리에 대한 방제 작업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금강산 일대 구룡년 지역은 전나무잎 응해 방제 작업 위주로 실시하고 삼일포와 내금강 지역은 전나무잎 응해 방제와 함께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금강산 내 소나무의 회복을 위한 비료 지급과 고온현상과 가뭄의 원인 규명을 위한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소나무 병충해 피해와 관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북측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북한이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이 올가을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As we have long said, we support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and welcome steps both sides take in that regard.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관련 보도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며 양측이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지난 8일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북한 선수들이 주축이 된 국제태권도연맹 시범단을 무주에 초청했고 ITF도 긍정적 답변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원 WTF 총재는 리용선 ITF 총재에게 지난 4일 서신을 보내 ITF 시범단을 오는 10월 서울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엔 기독교 등 종교와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탈북 학생들의 실력과 형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인기가 높은데요. 특히 많은 대안학교가 탈북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 관련 학교인 여명학교가 최근에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는데요. 올해가 5회째라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5회 영어 말하기 대회를 맡은 고광명
한서연입니다.
서울 남산동에 있는 한 공간. 청소년들이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학생들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재학생들입니다. 여명학교에서는 한 미국계 은행의 도움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명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로 발표한 최향미 학생은 중국과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을 때를 꼽았습니다.
I think we used to have a lot of stress. As much as I have the independence in my life so far. The happiest moment in my life is to last from
저는 원래 수줍음이 많아요. 자신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봉사할 때 점심 식사 봉사할 때 그 회명실 나와서 봉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나와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 신청하게 된 게 굳이 딱 뭐 내가 1등을 해야겠다 1등을 해야겠다 등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경험을 해봐야겠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해보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맡은 친구들 선생님들 앞에서 하면 내가 틀려도 뭐 조금 잘못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경험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신청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떨리긴 했어도 저는 안 떤다고 했는데 제 몸이 저절로 떨고 있더라고요.
이미향 학생은 북한에서 아버지와 보냈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Until now, I actually didn't know that I thought of a month in the past. I always believed that my past was full of hardships. I thought I was stuck in darkness. But one day I came to South Korea. I look back on my life.
지금껏 내가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주제를 보고 이제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 약간 그런 거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저를 이제 업으시고 그 진짜 처음으로 업으셨거든요. 아빠가 이게 그날이 이제 기억이 남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대회가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외우는 걸 영어를 아예 통째 문장을 외워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워보니까 아 외울 수 있긴 하겠다. 다음부터 이 영어 문장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좀 영어에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발표할 때 떨리겠는데 이제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아 하면서 그냥 옛날 어릴 때를 잠시 추억해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동생은 같이 못 있지만 잠시나마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필수니까 저도 하는 거죠. 또 여기 말하기 대회도 저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 좀 많이 떨리고 그랬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회를 지켜보고 응원한 친구들도 이번 대회를 보면서 내년 대회 참가 의지를 다집니다.
진짜 잘했어요. 근데 리허설 때보다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실수한 부분도 많긴 한데 그래도 잘했어요. 진짜 떨지 않고. 저도 영어 말에 신청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예선에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언니들이 여기 신청해서 잘 올라와서 자랑스럽고.
사회를 맡은 허광명 학생은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대회에 참가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영어 말하기 두 번째인데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엄청 많이 향상됐어요. 오늘 특히 사회를 보면서 느꼈는데 모든 학생들의 실력 자체가 너무 뛰어나서 진짜 놀랄 정도로 실력들이 많이 정말 향상됐어요. 애들이 작년에 많이 저도 긴장감을 가지고 했지만 이번 애들은 그 긴장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긴장을 안 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의 영어 흥미와 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영어 흥미도 붙이고 실력도 높이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대망의 1등상입니다. 미치게 떨리네요 진짜.
이번 대회의 1등은 북한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추억을 이야기한 이미향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1, 2, 3등을 결정해 시상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4등으로 장려상을 수여했는데요. 여명학교의 이흥훈 교장 선생님은 매년 대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합니다.
여기 나와서 발표한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조금만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런 것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도전 안 한 사람들 내년에 한번 꼭 도전해봐야 하죠?
네.
다 같이 고집해! 미라클!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수십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난민 분산 수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 기지 신설 공사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유럽의 난민 사태가 계속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선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유럽연합 EU 내무장관들과 법무장관들이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엽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각국마다 할당해준 난민 수에 대해서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총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네, 이전엔 좀 진통이 적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합의가 쉽게 될까요?
네, 역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EU의 제안을 수용할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제안을 환영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했고요. 스페인도 자국에 할당된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강제 할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 있었던 유럽 난민 사태 속보도 정리해보죠. 그리스 해안에서는 또다시 이 난민선이 뒤집혀져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 해안에서 13일 난민선이 전복돼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 통신사 ANA에 따르면 난민 130여 명을 태운 선박이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파르마 코니시 섬 인근 바다에서 뒤집혔는데요. 34명이 숨졌고 68명이 바다에서 구조됐고 또 29명은 해안까지 헤엄쳐서 살았다고 그리스 해양경비대가 밝혔습니다. 이날 거센 바람으로 배가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11명과 갓난아이 4명도 포함돼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전날엔 또 난민선 사고가 인근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이죠. 12일에도 그리스 사모스 섬 근처 바다에서 난민들을 태운 고무보트 두 대가 뒤집혀서 어린이 4명과 어른 1명이 실종됐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스 해안에서 난민선 사고가 계속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난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경로는 그리스와 발칸반도를 거쳐서 서유럽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발칸 루트인데요.
네.
난민들은 터키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이 에게해는 여름에는 잔잔해서 안전한 편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폭풍이 불어서 30분밖에 안 되는 항해 중에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난민들을 상대로 불량 고무보트와 구명조끼를 팔고 배의 정원을 훨씬 초과해서 사람들을 태우는 것도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들어간 난민은 35만 명을 넘고요.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도 2,600명을 넘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유럽 여러 나라에선 이 난민 찬반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도 있군요.
예, 12일에는 서유럽에서는 난민 환영 시위가 열렸고요. 동유럽에서는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런던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난민 수용에 미온적인 영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장 소리를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we have two obligations. First of all, to be taking in more people from the Syrian diaspora.
시위에 참가한 휴 엘리엇 씨는 미국 APTN에 영국 시민들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다며 시리아인들을 더 많이 국내로 받아들이는 것과 또 이미 영국에 도착한 시리아인들의 망명 요청이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국 런던 이외에도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등지에서 대규모 난민 환영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서유럽에 비해서 경제력이 좀 약한 곳이죠. 이 동유럽에선 난민 반대 시위가 열렸군요.
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5천 명의 시위대가 이슬람은 유럽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중동인들은 대부분 이슬람 신자이고 또 이들이 유입되면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유럽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헝가리 총리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체코 프라하와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서도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서 난민은 환영받지 못한다, 집에 가라는 글귀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기지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요?
예, 오나카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기지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나카 지사는 전임 지사 시절 이뤄진 해노코 연안에 매립 승인의 하자가 있었다며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취소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이미 이 주일 미군 기지 이전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후텐마 기지가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유인데요.
네.
이 기지를 현 내 해노코 연안으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기지를 아예 오키나와 현 바깥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길 원하고 있어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정부, 즉 중앙 정부는 이미 이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군요.
예, 이미 이 문제를 두고 일본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었고요.
네.
집중 협상을 한 달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는 매립 승인이 취소되면 불복 조치를 밟을 예정이어서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스가 장관은 19년 전 오키나와 현의 요청으로 후텐마 기지 이전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오나가 지사의 발언은 관련된 당사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정부가 하나 돼서 관계 법령을 따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군 기지 이전 공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공사를 강행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네 미군 기지가 몰려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있죠.
예, 후텐마 기지가 오키나와 현 밖으로 옮겨지지 않고 새 기지가 현 안에 또 생기면 오키나와 현은 미군 기지가 밀집한 곳이라는 인상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나고시 시장 선거, 11월 오키나와 현 지사 선거, 12월 중의원 선거 등에서 미군 기지의 현내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 내 미군 전용 시설은 면적을 기준으로 74%가 오키나와 현 내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방문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요?
예,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해킹 문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시 주석이 방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13일 외교 전문가와 미국 정부 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예.
더 힐은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경제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에 중국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라시아 그룹의 중국 분석가인 샘 섹스는 방미를 앞두고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이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섹스는 그러면서 제재가 발동될 경우 방미가 취소될 가능성은 15%로 봤고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시 주석이 오지 않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중국 소식통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이 국빈 방문이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뭐 시 주석의 방미 후에 제재를 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에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과 전직 백악관 사이버 안보 관리들은 시 주석의 방미 전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중국에 대한 제재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방미를 앞두고 중국에 경고음을 내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오바마 정부 안의 강경파가 실제로 제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설이 유출된 것일 수도 있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네, 시 주석의 방미 논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오바마 행정부 중국의 해킹에 대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예, 백악관은 지난 몇 달간 중국의 해킹에 대해서 공개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최근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개정하면서 중국의 미국 기업 해킹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알링턴 버지니아에서 열린 9.11 테러 추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중국의 미국 해킹을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연루된 특정 활동들에 대해서 미국이 알고 있고 또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에 매우 분명하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 정부가 그만큼 해킹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국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해커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 재무부의 국내외에서 해킹을 저지른 개인, 또 해킹에 연루된 외국의 국가, 단체, 기업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이 행정명령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예, 뭐 예정대로라면 당장 이달 말에 이제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요소가 적지 않은 것 같군요.
예, 해킹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네.
그 밖에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문제, 중국의 위안화 절하 문제, 인권 문제 등에서도 두 나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정도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은 뭐 정해졌습니까?
네, 22일 미 서부 시애틀에서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에 참석하고요.
네.
워싱턴을 방문한 뒤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UN 총회에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 조치를 발표했군요.
예, 중국 정부는 13일 국영기업 개혁 지침인 국영기업 개혁 지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국영기업의 독립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도 성과를 반영해 차별화하게 되는데요. 시장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자본도 보다 쉽게 국유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그럼 이번 조치가 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장화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국유기업이 여전히 공산당의 지도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완전히 시장화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국영기업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고요?
예,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실적이 저조한 강시 국유기업을 퇴출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 씨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시체를 말하는데요.
네.
유명무실한 기업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우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국유기업 감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주임은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고 경영 효율이 떨어지는 강시 기업을 정비하고 퇴출하겠다며 주식과 재산권 매매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공개 가격으로 기업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주임은 일부 국유기업은 파산도 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12개에 달하는 중앙 국유기업을 40개 정도로 통폐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1.5m, 먼바다는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되겠습니다. 신해주 역시 구름 조금 끼다가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도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많아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25도 되겠습니다. 개성은 오늘 대체로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3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도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22도. 양강도 해산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자강도 광개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되겠습니다. 이상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영권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복수의 유엔 결의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위성 발사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따르는 평화적 사업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그리스 해상에서 전복돼 34명이 숨졌습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는 14일 파르마코니시 섬 인근 해상에서 전날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로 지금까지 34명이 숨지고 배 안팎에서 100여 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진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기와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신원이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관리는 터키 인신매매업자에 의해 자행된 또 다른 참사라며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유럽 난민 사태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책임 분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회담을 갖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헝가리 당국이 국경을 무단 통과하는 난민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헝가리는 난민들의 무단 월경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두르는 등 울타리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등 동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난민 수용 정책이 난민들의 유입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을 꺼리는 것에 점차 실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난민들은 최종 정착지로 독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난민들의 경우 걸어서라도 독일에 가겠다면서 여러 국가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가 14일 실시된 당대표 선거에서 말콤 턴블 통신장관에게 패해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호주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는 자유당은 이날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턴블 장관이 54대 44로 에벗 총리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벗 총리의 강력한 당내 경쟁자로 꼽혀온 턴블 장관은 이날 통신장관직을 사임하고 당대표 선출 투표를 전격 요구했습니다. 턴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만일 에버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연립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3년 9월 총리직에 오른 에버 총리는 집권 2년간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잦은 실수로 신임을 잃었으며 최근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턴블 장관은 강경 보수 성향의 에버 총리와는 달리 온건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지난해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투자된 중국의 자산 규모는 9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2년 3억 8,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중국의 투자액은 2010년 33억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다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뉴욕의 민간 경제단체인 로디운 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투자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4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과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4일 올해 최대 규모의 군사 연습인 중앙 2015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훈련에 육해 공군 병력 9만 5천 명이 동원된다며 올해 실시되는 훈련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은 20척의 군함과 170대의 군 항공기들이 동원돼 러시아 볼가강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중앙군사지구 20개 지역에서 폭넓게 실시됩니다. 중앙 2015 훈련에는 또 일부 옛 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러시아 주도집단 안보조약기구 회원국들도 참여합니다. B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헤르츠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